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은 정신건강 경각심의 달, Mental Health Awareness Month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들은 5월 한 달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주 교수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신장애의 범주는 주로 환청이나 망상을 호소하는 정신증에 국한돼 있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다룰 때도 사회심리학적 원인은 고려하지 않는다죠. 하지만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이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 정신건강,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건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여행시 히스토리메이커는 미국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공헌한 두 명의 여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신건강에 대한 참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네. 뭐 여전히 정신질환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정신건강에 관한 의학적인 어떤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에는 정신질환,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정신, 마음 이런 거는 눈에 직접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관한 심각한 오해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 질환 자체가 심각하기 전에는 잘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병이 깊어진 뒤에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다가 문제까지 일으키면 그때서야 깨닫고 감금하든지 고문한다든지
네.
이랬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의 정신의학신문에 따르면 중세 유럽에서는요, 정신질환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당해서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17세기 들어서 관련 연구가 의학계에 관심을 얻게 됐고요.
네.
하지만 18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의학 분야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환자들 대부분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뭐 치료했다는 그 과정 자체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제대로 이 정신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접근하게 됐을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요, 정신건강을 그 분야나 학문으로 기술적으로 언급하게 된 시점이 세계보건기구 설립 시기와 일치합니다.
네.
1946년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보건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 지금의 WHO를 설립하기로 참가국들이 합의했고요.
네.
런던의 정신건강협회가 설립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1948년에 WHO가 창설이 됐고요. 같은 해 런던에서는 제1회 첫 번째 국제정신건강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그리고 1950년이 됩니다. WHO 정신건강전문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드디어 정신건강, 정신위생이란 용어가 정의가 됐습니다.
네. 현재 의학계에서는 정신건강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정의하는 정신건강을 보실까요?
네.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 잘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네.
정신건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네.
써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정신건강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서 똑같이 중요한 요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여러 유형의 신체 건강 문제,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네.
심장병, 뇌졸중 같이 오랫동안 이어질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면서 만성질환이 있으면 정신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시대와 함께 발전해왔고 또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자, 이런 변화에 특히 미국 내 변화에 공헌한 인물이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네. 네. 자, 도로시아 린드 딕스 씨입니다.
네. 예,
도로시아 딕스 씨는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 정신병원 개혁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입니다.
네.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죠.
국립 여성 역사박물관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로시아 린드 딕스. 1802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기독교 전도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와 떨어져서 10대 때부터는 쭉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할머니가 꽤 부자였습니다.
네.
할머니와 살면서 그 혜택을 누렸는데 할머니 집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도 했고요.
얼마나 컸으면 학교를 세웠을까.
교사를 위한 교양서도 출간해서 또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네.
1800년대 당시 미국 사회는 금주, 교육, 빈민, 신체장애인, 또 정신질환자, 범죄자,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개혁운동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네.
예, 도로시아 딕스의 정신병원 개혁 활동도 1840년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그리고 1877년 뉴저지에서 8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주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딕스의 이런 활동의 배경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에 실린 딕스의 전기가 있습니다.
네.
딕스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 부자인 할머니 덕에 출판계, 사교계에 접근을 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사상가들도 만났고요.
네.
그중에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부흥운동으로 불리는 그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인 윌리엄 채닝 목사도 있었는데요.
네.
딕스 씨가 서른이 될 즈음에 채닝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채닝 목사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였습니다.
사회 참여.
네. 네.
그럼 정신병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도로시아 딕스 씨가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해서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고 하는군요.
네.
30대 초반에는 과로 때문에 몸이 또 쇠약해졌고요. 도로시 딕스가 집필한 논문을 통해서 최초로 딕스의 전기를 썼던 데이비드 골라허 작가는 딕스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우울증도 앓았고 또 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딕스 씨의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또 정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늘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딕스 씨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줬답니다. 이런 성장 배경과 또 스스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 정신질환자를 향한 어떤 동정심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몸이 늘 약했던 딕스는 정신요양차 영국으로 떠났고요. 거기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개혁가인 윌리엄 레스본 집에서 1년 넘게 요양을 했답니다.
네, 근데 그 영국에서 요양한 일이 나중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국에 머무는 동안 교도소 개혁가, 정신질환자 요양소 설립자 등도 만났습니다.
네.
당시 영국의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의 개혁운동을 알게 됐고요.
네, 쉬려고 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딕스 씨는 이후에 할머니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어서 돈을 벌지 않고도 정신병원 개혁활동 그리고 자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자,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예. 1841년 딕스 씨는 이스트 케임브리지 감옥에서 여성 죄수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감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정신질환자들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관리에 소홀한 그런 상황을 현실을 목격한 후에 이 사람들을 위한 개선 활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딕스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정신질환자의 처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1843년에 이 주의회에 그 첫 번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런데 딕스 씨가 이 청원서에 영국에서 배웠던 내용, 실태 조사에서 목도한 내용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의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듯이 적었답니다.
네. 매사추주에 이어서 또 어느 주에서 활동했을까요?
뉴욕, 뉴저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메릴랜드 등지로 진행했습니다. 진행이 전부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그런 노력 덕에 감옥이나 빈민원이나 사설 수용기관의 그 정신질환자들을 분리했고요. 30여 개 이상의 병원을 설립했고 또 증축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최초의 연방정신병원인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이 1855년에 개원했는데요.
네.
당시 그 청원운동이 계기로 설립이 된 겁니다.
네.
쉴 새 없는 활동에도 성공적인 결과가 모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딕스 씨가 1848년에 처음으로 연방정부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정신병 문제에 그 연방정부의 개입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의 그 재정적인 부담, 정치적 부담으로 좌절되고야 말았답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딕스는 해외로 활동 무대를 돌렸는데요. 스코틀랜드, 서유럽의 각국, 또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도 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 1856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도로시아 딕스 씨의 정신병원 개혁운동의 의미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미국 내 정신병원은 그 재정 문제, 인구 증가 등으로 한동안 치료가 아니라 뭐 통제시설, 수용시설로 남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자비와 자선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정신병 환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딕스 씨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9세기에 있었던 한 여성의 열정이 정신병원 개혁과 설립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실존 인물입니다. 북서부 네바다주 힐러리 쉬비 리노 시장이네요.
네. 자, 미국 언론 USA Today가 이 쉬비 시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쉬비 시장은 무소속 정치인입니다. 미국 도시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네바다주의 리노에서 지금 10년 동안 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초당파적 단체인 미국 시장협의회의 회장이고요. 정신건강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서 도시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쉬비 시장 역시 가족과 관련된 또 깊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네, 자, USA Today에 따르면요. 가족들이 쉬비 시장의 가족들이 우울증과 약물 사용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랐답니다. 친언니와 오빠, 언니의 약혼자 모두를 정신질환으로 잃었던 아픔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
또 화재로 불이 나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네. 자, 쉬비 시장이 최근에 그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 관련해서 전국 단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던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자, 미국 시장협의회에 따르면요. 힐러리 쉬비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중요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36개 주, 약 120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도시의 정신건강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 설문조사인데요.
네.
결과를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 요청이 늘었다고 보고한 도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도시들이 88%였고요.
네.
또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늘렸다고 보고한 도시들도 82%였습니다.
네.
쉬비 시장은 보고서 발표 후에 미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졌다면서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주, 또 연방정부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USA Today에 따르면요. 쉬비 리노 시장은 지금 연방의사당과 백악관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시 정부들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히스토리 메이커 도로시 딕스 그리고 힐러리 쉬비 시장 만나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